태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에 잡혀갔던 인질 가운데 4명을 구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친 끝에 인질을 구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출된 인질은 노아 아르가마니, 알모그 메이르잔, 안드레이 코즈로프, 샬로미지브 등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들은 가자 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에 있는 하마스 은신처 두 곳에서 구출됐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카부치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기습 공격해 25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00여 명은 작년 11월 7일간의 일시 휴전 당시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0여 명의 인질 가운데 약 40여 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 일부 인질이 구출되긴 했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날 작전에서 4명이 구출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구출한 인질은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구출 작전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유혈 사태를 제한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미 의회 공화당 반대로 지연된 것을 언급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자가 거의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지난달 최소 17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이래 최다 수준입니다. OHCHR은 690명이 부상했으며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일대의 인구 밀집지에서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조이스 음수야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보는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몇주 동안 쇼핑센터와 주택, 교육시설, 상점, 사무실 건물, 공원, 대중교통 등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또 국제이주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하르키우 지역에서 최소 18,100명이 새롭게 난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히르키우 지역에서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의복, 현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최전선에 남아있는 민간인들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5월에 러시아군은 히르키우에 4월보다 3배 많은 76회 공습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동 방문 기간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내 인질 전원 석방을 담보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필요성에 대해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계획이라며 공개한 3단계 휴전안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 휴전안에 대해 한때 하마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으로 휴전 협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휴전안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어떻게 이로운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전쟁의 확전을 막을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H5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의 4인에 대해 만성질환에 의한 폐혈증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멕시코 보건부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H5N2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을 촉진하는 폐혈증 쇼크 상태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설명에 따르면 59세였던 이 멕시코주 남성은 14년간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월 17일 발열, 호흡곤란, 설사 증상 등을 보이다 일주일 뒤에 余命을 달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남성을 세계 첫 조류독감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산물을 주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자연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게 해주죠. 땅,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의 지형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결정짓기 때문에 은퇴 후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귀농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반대로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남서부 지역의 다양한 지형을 둘러보고 이 지역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텍사스 남부 코퍼스 크리스티 해안가, 멕시코 푀블로 보존구역의 유적지,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의미와 그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 남서부 지역에 오신다면 눈에 절로 담기는 아름다운 풍경을 무시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예쁘고 경이롭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보다 7배나 큰 텍사스주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도시에 와 있는데요. 멕시코만의 위치에 있는 도시인 만큼 해변, 서핑, 그리고 잘 보존된 야생 생태계를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코퍼스 크리스티 파드레섬 국립해양공원 산책로입니다. 광활한 초원, 구비진 모래 언덕, 그리고 몽환적인 산기슭까지 아직도 자연 그대로인 것들이 많아 보였어요. 로컬분들이 여기선 야생토끼, 코요테, 380가지 종의 새를 찾아볼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발을 모래에 묻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파드레 섬의 초원을 오르거나 해변을 가면 부드러운 모래와 햇살을 느낄 수 있어요. 코퍼스 크리스티와 주변 섬들의 해안선 길이를 합치면 무려 300km가 넘는데요. 괜히 바다 옆 빛나는 도시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편히 쉬고 생각하고 서핑 스킬을 뽐내는데 최적의 도시입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바람이 센 해안 도시 중 하나이기에 패러세일링, 윈드서핑 또는 연날리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죠. 새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다시 날아오는 장면도 정말 일품입니다. 해변을 따라 몇 걸음만 거닐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은은한 파도소리 등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코퍼스 크리스티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지역에 있는 해변가에 와 있는데요. 뭔가 여름이 아닌 봄 같기도 하고 가을 같기도 한 이 날씨에 바다를 오니까 또 입안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슴이 너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여기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바다를 느껴본 후 이젠 바다 위로 걸어보기 위해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가장 유명한 바폴 피어를 찾았습니다. 이 교각은 멕시코 만쪽으로 거의 400m 정도 뻗어있는데요. 그곳에선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뭔가 되게 한국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이런 여유? 그런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주말에 딱 온 가족이 나와서 낚시도 하고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나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이 겨울인데도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낚시가 인기였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월척을 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상어를 잡았다는 사람도 나오기도 한데요. 여기서 잡힌다는 레드피쉬, 가자미, 메기 또는 무지개송어 등을 기다리는 낚시꾼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Do you feel really excited when you catch it? Like it,
물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나요?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뭐가 걸릴지 모른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항상 흥분되죠. 때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데 그럴 땐 정말 좋아요.
It is. Oh my gosh, it's beautiful.
와, 정말 이뻐요.
이분들은 저에게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Which would you like better, fresh?
민물 낚시랑 바다 낚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전 바다요.
Why?
왜요?
뭘 잡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점이 좋아요.
다양한 낚싯줄, 낚싯대 및 낚시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낚시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How often do you come out?
얼마나 자주 오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Well, how often is that?
그래요? 대략 몇 번 정도예요?
Usually every weekend.
요즘은 주말마다 오는데 예전에는 거의 매일 왔죠.
Are you serious?
Yes.
You're like serious fisher.
낚시 강이시군요.
그럼요.
This part right here is about to.
여기 이 낚시줄 감는 부분만 $800 정도 해요.
Are you serious?
Yes.
I would spend $800.
왜 $800나 하죠?
Because it's made to bring in a 7-foot to 8-foot shark, no problem.
이게 있으면 2m가 넘는 상어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줄이 엉킬 염려 없이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Oh, that's nice. It's pink.
Yeah.
I love it.
그거 좋네요. 게다가 핑크잖아요. 아주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Support the breast cancer.
유방암 예방 운동 목적이에요.
Oh, I see.
아, 그렇군요.
대화를 통해 낚시란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의 월척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천천히 그렇지만 열심히 기다리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묘미더군요. 코퍼스 크리스티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움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여러분도 이곳을 방문해 그런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절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해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차를 타고 나가려는데 말하는 앵무새 푸피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퍼프 누들인데 퍼피라고 불러요.
Hi, 퍼피.
안녕 퍼피. 정말 예쁜 새구나.
Bird, 아니 방금 제가 앵무새랑 인사를 했는데 앵무새가 저한테 뽀뽀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며 저는 코퍼스 크리스티에게 이별을 고하고 1500km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제게 익숙했던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삶에서 벗어나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주인 뉴멕시코입니다. 색색의 산, 광활한 초원, 그리고 완만한 경사의 고지 등으로 유명하죠. 매사, 협곡, 그리고 절벽은 건조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만큼 매우 위험하기도 한 곳이죠. 제가 알던 곳과는 너무 상반된 곳이라 가끔씩은 화성에 온 듯한 느낌도 받아요. 이곳에선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오래 2000년 동안이나 살았던 분들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헤미스 역사 유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줄리안인데요. 이 700년 이상 된 유적지를 지키는 관리원이죠. 투어 중 그는 본인이 속한 헤미스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적지 안을 둘러보니 마치 성지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헤미스 푸에블로족은 영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성한 곳은 바로 땅속에 있는 키바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들은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연다고 합니다. 헤미스 푸에블로족은 찰흙과 나무를 이용해 절벽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데요. 그들의 잊혀진 옛 도시를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곳의 크기는 24,000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해요. 헤미스족이 직접 손으로 모든 집을 짓고 벽을 세우며 벽돌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 그리고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Now, there's the Kiva over here. They call this the Kivas.
여기 있는 곳을 키바라고 불러요.
Yeah. That's a place where they hold their ceremonies.
의식을 진행하던 곳이죠. 지하에 위치한 이유는 땅속 사람들이 지하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That's the reason why when they come up, like
그래서 춤을 출 때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죠.
여기는 어떤 곳이죠?
Right now from here we're looking at the San Jose Mission that was built in
지금 보이는 이곳은 1621년에 지어진 산호세 미션이에요.
If the church the San Jose
산호세 대 로스 헤메스라고 부르죠. 이 건물은 1621년에 지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이곳은 시도들 자리였어요. 입구부터 제단까지는 대략 30m 정도 돼요.
줄리아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산호세 성당이 지어졌는지를 포함해서요. 어떤 곳은 벽이 34m 길이의 2m 두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의 시선을 끈 다른 것은 성당의 아주 희귀한 팔각형 종이었습니다. 종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들으니 절로 겸손해지더군요. 지금까지도 산호세는 가장 큰 17세기 성당을 보유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 있으면 제 자신이 엄청나게 작게 느껴진답니다.
Do a lot of people come here?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Yeah, during the summertime, we got a lot of visitors.
네, 여름철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군요.
And we usually hold a big event.
큰 행사도 열고 있죠. 매년 독립기념일 행사를 주최하기도 해요. 현재 푸에블로에서 여기까지 기념 달리기 대회도 있어서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그날에는 하루 종일 예술, 공예품, 춤 등을 선보인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1680년 8월 10일에 발생한 푸에블로 반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줄리안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저는 헤미스 푸에블로족이 1680년에 스페인의 반기를 든 이후로 완전히 버려지게 되어서 거의 250년 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족적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유적지가 잘 보존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일 정도죠. 화재, 전쟁,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곳은 문화유적지이자 한때 이곳에 살며 일했던 헤미스 푸에블로족 조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발른 곳마다 사연이 있고 벽돌 하나마다 가르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죠. 또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더 밝고 힘찬 미래가 기다린다는 것을 이곳 헤미스 역사유적지에서 배웠습니다. 이후 계속해 헤미스 마을에서 700km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뉴멕시코를 떠나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협곡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오직 애리조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또 금세 저희를 감싸는 협곡을 보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와 만나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All right, here we are at Grand Canyon National Park. My name is Ben Murphy.
여기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에요. 제 이름은 벤 머피입니다. 저희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사우스 카이박 트레일 옆에 서 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정말 웅장하죠. 이보다 더 웅장한 계곡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자연경관이에요.
그랜드 캐년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예요. 길이는 446km, 넓이는 29km, 그리고 높이는 1800m가 넘는다고 해요.
Because I like to make people comfortable in outdoor situations.
전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땅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후손을 위해 자연을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처음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봤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사람도 봤고 80세 할머니께서는 너무 놀라서 욕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죠. 처음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이곳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했죠.
If you're looking for a physical challenge, the Grand Canyon will provide a physical challenge for you.
육체적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그랜드 캐년에서도 도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랜드 캐년에는 다양한 수준의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정비된 3층 로 중 하나인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로 하이킹을 떠나겠습니다. 상급 트레일 코스로는 그랜드 뷰 트레일이나 허미 트레일도 있고 이곳 남쪽 끝에는 테너 트레일도 있고 그랜드 캐년 곳곳에 오지 트레일도 많습니다.
협곡을 가로지르며 난 등산로를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정말 작아 보였어요. 동시에 저도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So we are about to go on a hiking.
전 이제 하이킹을 시작할 텐데요. 출발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bsolutely. There's some rules in the national.
그럼요. 꼭 숙지해야만 하는 국립공원 규칙이 있죠. 저희가 출발하는 트레일은 사우스 카이바 트레일인데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서 첫째는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래요?
Number two, you don't want to throw any rocks into the Grand Canyon.
둘째, 그랜드 캐년으로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밑에도 하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 맞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That's not what I want.
그러면 안 되죠.
Alright, number three, the uphill hikers have the.
그리고 셋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에 물을 많이 준비해뒀어요.
I think I'm ready.
Alright,
준비된 것 같아요. 출발하시죠.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자신감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말문이 막히게 하는 경관에 제 두려움은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So, Soji, if you look through here at the bottom of the canyon,
솔지 씨, 이곳을 보시면 계곡 밑으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콜로라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볼 수 있죠.
Oh my gosh, I see it.
맙소사, 보여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 작은 게 강인가요?
Yeah, that little green thing at the bottom.
맞아요. 밑에 보이는 녹색이 강이에요. 콜로라도 강의 이름은 스페인 사람들이 지었는데 스페인어로 붉은 강이라는 의미죠.
I said it's so cool.
아, 그랬군요.
그랜드 캐년에는 수십 개의 등산로가 있어요. 배는 제 실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도록 도와줬습니다. 몇몇 곳은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힘들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모든 등산로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 해수면 위에 서 있으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해미스에서 스스로가 작게 느껴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곳에선 그냥 작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경관을 가리키며 감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누가 색칠해놓은 것 같은 돌과 사막과 또 발 앞에 펼쳐진 푸른 콜로라도 강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평소 염소라 불릴 만큼 제가 물을 안 마시는데요. 이날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도 생각하면서 감탄하고요. 사람들이 경치를 보며 탄성을 지를 때 저도 그들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국 남서부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각기 다른 느낌의 경치도 덤으로 오고요. 초원과 모래길이 아름다웠던 코퍼스 크리스티부터 주체할 수 없는 위엄을 뽐내는 그랜드 캐니언까지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뉴멕시코의 헤미스 스프링스 마을에서는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옛사람들의 건축물과 자연을 맛보았습니다. 헤미스족 분들은 제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기대하며 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익숙한 것에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그것으로 인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김정우 씨는 유튜브 채널 오카리나 세계 속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카리나 커버곡을 주로 올리고요. 탈북민으로서 북한 문화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댓글로 상처를 받은 적도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탈북민이고 세터민이다 보니까 악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댓글들이 많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처음에는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많은 또 선배들이 계세요.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던 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얻고 그리고 많은 그 세션 분들과 같이 협업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조언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는 그냥 악플이 달려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그렇지 않아 하면은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김정우 씨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며 한 단계씩 성장해 갔습니다. 더불어 김정우 씨에게 힘이 되어준 긍정적인 댓글 또한 많았기 때문에 그 응원이 자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오카리나라는 악기 소리가 이렇게 좋았군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힐링이 되었어요. 이 악기를 듣고 나서 오카리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는 제가 지금 쇼핑몰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악기를 구입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을 통해서 악기 구입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댓글들을 받아볼 때 아 너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하나라도 더 업로드 해야 되겠다라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씨는 오카리나 연주자로서의 활동과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악기와 장비를 취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카리나를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쇼핑몰이고 공연 장비도 팔고 있고 버스킹 장비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도 판매하고 오카리나도 판매하고 뭐 칼림바나 또는 청금이나 그런 토속적인 악기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아 내가 인쇄 수입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쇼핑몰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관리하기도 너무 벅차지만 하지만 이제 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꾸준히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카리나를 접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고 있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큰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한 김정우 씨는 자기 최종 목표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오카리나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서는 그런 가교 역할 또는 탈북민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다가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체가 아니라 혼자다 보니까 큰 예산은 받기가 어렵고 아주 작은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제안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요. 꾸준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카리나의 선구적인 길을 탈북민인 또는 세터민인 제가 리더가 되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현재 저희 목표하는 바이고 소망이 있다면 저는 통일부와 협업을 하고 또는 문체부와 이게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큰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큰 무대에서 정말 그런 내노라 하는 그런 국악 세션과 서양의 그런 클래식 세션과 합이 되어서 북한 악기와 또는 제가 하는 오카리나 그리고 많은 서양과 동양의 악기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종 저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동서양 악기의 만남으로 새로운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김정우 씨. 그렇다면 김정우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혹은 애착이 가는 오카리나 연주곡은 무엇일까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짐작하실 수 있듯이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데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 세기 넘게 미국의 학문과 산업의 뼈대가 되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 사립인 이 시카고 대학교는 바로 이 시카고의 남부 미시간 호수와 가까운 하이드파크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890년에 설립됐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설립자는 이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인 존 디 록펠러입니다. 하지만 록펠러 외에도 여러 명이 시카고 대학 설립에 힘을 합쳤다고 해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시카고 대학교의 초기 설립 과정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친회계단 교육극이 40만 달러를 출원했고 석유 사업의 대성공으로 거부가 된 존 디 록펠러가 60만 달러, 오늘날의 시가로 2,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본사를 둔 고급백화점 설립자인 마셜 필드가 하이드파크에 캠퍼스 부지를 기증했고 자선사업가인 실라스콥이 캠퍼스에 최초로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1890년 미국 중부 최대의 도시인 시카고 중심부에 시카고 대학교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자 세계 굴지의 연구소들이 있는 도시형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뚝 섰는데요.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교를 일컬어 내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다라고 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네, 현재 시카고 대학교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컬럼비아, 예일, MIT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대학 평가서를 발표하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10위로 평가된 세계 최우수 명문 대학이 하나입니다. 현재 약 2,400명의 교수 진에 학부생이 6,200여 명, 대학원생이 1만 명 정도 재학 중인데요. 학부 과정에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명당 5명꼴이고요. 80% 이상 학급이 20명 미만의 소규모 학생들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형 인문학 중심의 학부 교육과 독일형 연구 중심 대학원 체제가 결합한 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특히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초대 총장을 중심으로 출발 때부터 여러 가지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학제입니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총장은 전형적인 미국형 인문학부 교육과정과 독일형 연구중심형 대학원을 결합한 종합대학을 만들었으며 그의 사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카고 대학교의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퍼 총장의 개혁 중 가장 괄목한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는 1년을 2학기로 나누지 않고 4학기로 나누고 코서라고 불리는 4학기를 10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정기 수업이 계속되고 모든 코스들이 1년 내내 수강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학생들이 자신의 시간 형편에 맞춰서 편하게 졸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학은 쉬지 않고 연구와 강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하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시카고 대학교의 개교 첫 수업이 1892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된 것은 지금도 시카고 대학교의 뜻깊은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이 미국 침례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처음부터 종교기관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커리큘럼을 설정해서 출범했습니다. 또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문호를 닫고 있던 반면에 이 시카고 대학교는 개교했을 때부터 여학생들을 받아들인 혁신적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카고 대학교 살펴봅니다. 오늘날에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시카고 대학교는 사실 설립 초기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시카고 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 이른바 뉴플랜이라는 게 꼽히는데요. 새로운 계획이라는 뜻의 이 뉴플랜은 시카고 대학교 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추진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1929년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치슨 총장은 시카고 대학교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학부 커리큘럼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제시한 뉴 플랜은 학부 학생들은 모두 인문, 사회, 교양 교육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하고 각 코스마다 학점을 받기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시험까지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총장은 이미 28세 때 예일대 법대학장으로 취임했고 30살에 시카고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해 22년간 재임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 내 미식 축구팀을 없애는가 하면 학생들의 고전 백권 읽기 운동을 펼치는 등 학생들은 오직 학문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친슨 총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엇갈리는 평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이 미식 축구팀은 허친슨 총장 때였던 1939년에 해체됐다가 30년 만인 1969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카고 대학교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친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942년 엔리코 페르미 교수의 지도 아래 세계 최초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손을 들게 했던 지역으로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데 이익을 담당한 대학입니다. 1930년대 인공방사능을 발견한 페르미 교수는 당시 히틀러의 시야에 있던 과학자들이 핵 연쇄 반응의 원리를 원자 폭탄 생산에 응용하면 세계 평화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렸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 서둘러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원자폭탄 생산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체계화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페르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42년 시카고 대학교 지하실험실에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를 특히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대학교 웹사이트에 의하면 2018년 기준 9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졸업생과 교수진 중에서 배출됐으며 29명이 물리학, 30명이 경제학, 16명이 화학, 12명이 의학, 3명이 문학, 1명이 평화 부분에서 수상한 것을 보면 시카고 대학은 물리학, 화학, 의학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학문을 지향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 시카고 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3년이면 가능한 박사 과정이 시카고 대학에서는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순수 정통 학자들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시카고 대학교의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어린 딸을 둔 어머니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이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뒤끝 길어. 상처받고 생긴 나쁜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문가 조언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오늘 첫 주제가 초경, 첫 월경이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달거리 위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미국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살펴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초경 시기가 뭐 아무리 빨라야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중학교에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대다수고 늦으면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가 초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와 부모들 모두 당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새 연구 내용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해서 미국 소녀들이 생애 첫 월경을 평균적으로 약 6개월, 그러니까 반년 정도 더 일찍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9살 이전에 초경을 하는 소녀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 나이는 9살 이전의 나이는 월경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경이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란 활동이 시작되면서 월경을 하는 건데 일단 연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연구는요. 이 아이폰, 휴대폰 아이폰의 애플 리서치 앱을 통해서 등록된 7만 1,000명 이상의 여성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첫 월경을 언제 했는지 물었더니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작한 그 평균 연령이 11.9세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 연령인 12.5세에서 더 어려진 거죠.
네.
더욱이 11살 이전이라는 답도 8.6%에서 1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살 이전에 생리를 시작한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소녀들 사이에 이런 이른 초경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여성한테 월경은 중요한 건강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월경이 변화하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대해서 논평한 컬럼비아 대학교 로런 하우튼 부교수의 견해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실려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우튼 부교수는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인 월경 주기에 이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 비만, 유산, 조기 사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등 여러 암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12살 이전에 첫 생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것이 하우튼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하우튼 박사는 조기 사춘기 위험에 대해서 아동 비만율 증가를 꼽으면서 스트레스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신체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요. 안드로젠 호르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안드로젠이 증가하면 조기 사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두 호르몬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고 조기 사춘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 조직도 문제입니다. 이
네.
비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안드로젠과 같은 호르몬을 에스트로젠으로 바꾸는데 지방 조직이 이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유방 발달, 또 월경 시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만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조기 사춘기,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는 위험은 뭘까요? 앞서 조기 초경이 유방암 발병을 20%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의료센터의 임상의사이고 또 연구자인 프랭크 비로 박사는 이 조기 사춘기 상황을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그 유방 발달이 뭐 6달에서 1년 정도 더 빨라졌다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유방암 신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사춘기하고 조기 초경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자, 조기 초경의 원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도 지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환경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내분비계 교란 화학 물질로는 화장품도 많고요. 또 개인 관리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 화학 물질이 몸에 흡수가 되면 호르몬 수용체에서 결합해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부 공기 오염 물질도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약도 포함됩니다.
네.
가게에서 돈 내고 받는 영수증이 있죠. 이 영수증에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부모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서 쉬쉬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도 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소녀들 초경 시기 상황, 원인, 대처 방법 등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정신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뒤끝 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뒤끝이라는 게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을 마음에 뒀다가 나중에 안 갚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개한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심장병, 만성통증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소개한 작은 연구 결과로는 이 원한을 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악화하고 내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한 모욕을 당했거나 배신을 경험했다면 이걸 또 참고 아무 일 없이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심리학자들도 이런 경험으로 갖게 된 원한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한을 품는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이 원한을 놓아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한은 주로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 느끼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한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경고하는 신호이자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요. 사회적 관계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한을 어떻게 놓아주느냐. 내 원한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 원한이 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 자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네.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우울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게.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볍게 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운동 전에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고 운동 후에 변화를 기록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알면 감정, 원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과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운동이 정신 건강에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참 새롭네요. 그럼 뒤끝 관리 혹은 삭제 세 번째 방법 뭔가요?
아, 이 돌을 닦아야 될까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스탠퍼드 대학에서 용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프레드 르스킨 씨는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상담한 환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병으로 사망한 형을 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일찍 형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형이 지금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 말하는 것이 형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고통은 그대로고 또 원한은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원한을 불만 이야기로 반복을 하면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답니다.
네.
이런 불만과 원한을 느끼고 말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치유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만 이야기에 대한 그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원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용서라는 것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내 감정을 극복하는 학습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처받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학습된 기술이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연구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내용은 인지도가 높은 현대 심리치료학 중 하나로 일명 리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ACH 모델인데요.
네.
이 리치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영어이기도 하죠.
네.
각 알파벳이 용서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 단어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네, 먼저 R.
R.
네.
Recall the hurts입니다. 싫고 힘들겠지만 상처받은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객관성이 중요한데요. 상대에 대한 어떤 악감정 또는 자기 연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 어렵다면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E.
E. Empathize with the one who hurt you. 공감하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마치 상대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보다 상대를 좋게 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처럼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공포, 불안, 고통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 폭언을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들도 드문 겁니다.
네. 자, R, E 했습니다. 그리고 A, C, H도 가볼까요?
예. A는 이타적인 선물 찾기입니다. C, 공개적으로 확약하기. H, 포기하지 말고 지키기입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감정, 뭔가 좀 선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계약서를 써보는 겁니다. 편지도 되고요. 일지, 시, 노래 등으로도 표현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일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마지막.
용서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용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용서에 도달하기, 리치,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멋지고 마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10일 중동으로 향합니다. 국무부는 7일 블링컨 장관이 중동 국가들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전 공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 제안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동 방문 발표는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7일 유엔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한 학교에 공습을 가해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6일에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해당 공격 학교를 공격한 건 역시 하마스 근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학교 폭격으로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사무국이 아동인권보호 관련 국제규범 위반자 명단에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를 동시에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 공습으로 최소한 3만 6,600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에 잡혀갔던 인질 가운데 4명을 구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군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친 끝에 인질을 구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출된 인질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들은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에 있는 하마스 은신처 두 곳에서 구출됐습니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계속 공격해 25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00여 명은 작년 11월 7일간의 일시 휴전 당시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풀려나지 못한 130여 명의 인질 가운데 약 40여 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구출 작전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유혈 사태를 제한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5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자가 거의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5월 최소 17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이래 최다 수준입니다. 유엔 인권대표사무소는 부상자도 690여 명이 발생했으며 사상자 절반 이상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일대의 인구 밀집지에서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조이스 음수야 유엔 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보는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쇼핑센터와 주택, 교육시설, 상점, 사무실 건물, 공원, 대중교통 등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수야 사사차장보는 또 국제이주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하르키우 지역에서 최소 18,100명이 새롭게 난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국민의 사망 원인은 만성 질환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보건부는 7일 보도자료에서 H5N2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숨진 게 아니라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59세의 남성은 14년간 만성신부전과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월 17일 발열과 호흡곤란,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남성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H5N2에 감염된 인간 간염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부터 밤사이 함경도에 오후에는 평안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